VOA 세계 뉴스입니다.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이후 미국과 한국, 한국과 일본 북핵 수석 대표들이 이날 각각 전화 통화를 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성김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김건 한국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은 이날 유선협의에서 한국의 이번 미사일 발사가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가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며 한반도와 영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도발임을 지적하고 이를 규탄했다고 한국 외교부는 밝혔습니다. 두 대표는 또 양측은 강력한 미한 연합 방위 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을 위한 미한, 한미일 공조를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김건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과 후나코시 다케이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 대양주 국장도 통화해서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자 한반도와 영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도발 행위임을 규탄했습니다. 한편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에 위반되는 것으로 강력히 비난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25일 기자들에게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계속 정보를 수집하고 경계 감시에 전력을 기울여 일본의 평화와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이어 북한이 올해 들어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포함해 높은 빈도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다며 북한의 일련의 행동은 일본뿐 아니라 지역과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에 관한 것으로 결코 용인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볼레드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24일 러시아의 예비군 동원령으로 소집된 러시아 군인들에게 신변의 안전을 적극적으로 보장하겠다면서 투항을 촉구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러시아로 한 연설에서 항복한 러시아군에게 세 가지를 보장하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군이 투항할 경우 모든 국제조약을 준수하며 포로를 문명화된 방식으로 대우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어 어떤 상황에서 항복했는지, 자발적 투항이었는지 러시아 측에서 알 수 없도록 하고 세 번째로는 항복한 러시아군이 포로 교환을 통해 러시아로 돌아가고 싶지 않을 경우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장으로 보내 30만 명 규모의 예비군 동원령을 내린 가운데 블라드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자국 병력이 자발적으로 항복하거나 전투를 거부하면 최대 10년까지 구금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러시아에 점령된 우크라이나 4개 지역에서 러시아 영토 편입을 위한 주민투표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 지역이 러시아에 편입되면 러시아의 완전한 보호를 받게 될 것이라고 러시아 외무장관이 밝혔습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장관은 24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 총회 연설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러시아는 주민투표 결과에 따라 신나치 정권의 때에 오랫동안 시달려온 사람들의 의사를 존중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러시아군이 점령한 남부 헤르손주와 자포리자주 그리고 동부 돈바스의 친러 분리주의 지역인 도네츠크 인민공화국과 루안시크 인민공화국이 자리잡은 도네츠크주와 루안시크주 등 네 곳에서 주민들에게 러시아 영토 편입에 대한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23일 시작한 주민투표는 오는 27일까지 계속됩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이날 향후 병합된 우크라이나 지역을 방어하기 위해 핵무기를 사용한 근거를 갖고 있느냐는 질문에 장래 러시아의 체제에 추가될 영토를 포함해 러시아 영토는 완전히 보호받게 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이란에서 20대 여성의 죽음에 항의하는 시위가 반정부 시위로 전국적으로 확산하면서 정부의 무력 진압으로 사망자가 늘고 있습니다. 미국 뉴욕타임스 신문 등은 이란 반정부 시위가 수도 테헤란과 제2도시 마슈하트 등 80개 도시로 확산하며 지난 2009년 이후 최대 규모로 번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정부가 무력 진압에 나선 가운데 시민과 경찰을 포함해 적어도 50명이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고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앞서 인권단체인 국제 앰네스티는 23일 이번 시위로 어린이 4명을 포함해 최소 30명이 숨졌다고 전했습니다. 이란 관영매체는 보안당국 관계자를 인용해 약 1,200여 명이 시위와 관련해 체포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내일 북한은 대체로 대부분 지역이 맑을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 뉴스를 마칩니다.
News Focu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미국이 지난 7월 뉴욕 채널을 통해 북한과 접촉했으나 응답이 없었다고 성김 미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가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유엔 총회 연설에서 북한의 계속된 유엔 제재 위반을 지적했습니다.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이 유엔 연설에서 전 세계 자유와 평화가 위협받고 있다며 국제사회가 연대해 그 자유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오늘도 윤국한 기자, 최원기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박승혁입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성김 미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의 한국 방문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을 방문한 성김 특별대표가 20일 기자들과 만나 미국이 7월 뉴욕 채널을 통해 북한과 접촉했으나 북한 측 응답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미북 간의 공식적인 대화는 없지만 미국이 계속 북한 문을 두드리고 있군요.
예, 그렇습니다. 뉴욕 채널을 통해서 그 성김 대표가 북한과 접촉을 시도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 뉴욕 채널은 외교 관계가 없는 미국과 북한의 일상적인 대화 통로로 오랫동안 역할을 해왔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해 4월 말이죠. 출범 직후에 대북 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진행했고요. 그 결과 지난해 4월 말에는 이 검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검토 결과를 발표하기에 앞서서 국무부에 따르면은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북한 측에 접촉을 제안한 바 있고요. 그러나 북한 측에 답변이 없었다 이렇게 설명을 했었습니다. 또 지난해 7월에도 당시에 웬디 셔먼 국무부 부장관이 북한의 대화를 제안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공개한 바가 있고요. 특히 섬김 대북특별대표는 대북정책 검토가 완료된 이후에는 기회 있을 때마다 북한에 전제 조건 없이 언제 어디서든 만나자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이 이제 북한 측에 답변을 얻지는 못하고 있고요. 성김 대표가 이번에 뉴욕 채널과 접촉했다고 한 건 지난 7월, 그러니까 한 두 달여 정도 전이었던 걸로 그렇게 돼 있고요. 성김 대표는 이때도 북한이 미국 측의 메시지에 응하지 않았다 이렇게 밝히고 있고요. 이것이 미국이 북한과 한 마지막 소통이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 오랫동안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미국과 북한 간의 대화가 없는 상태지만 미국은 계속해서 북한 측의 문을, 대화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미국이 이번 뉴욕 접촉에서 어떤 메시지를 전달했을지 궁금해지는데요.
네, 이제 들으신 대로 이제 국무부에서 북한 문제를 담당하는 이제 성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지난 7월에 있었던 그 미북 접촉을 이제 서울에 가서 기자들에게 설명한 건데요. 성김 대표에 따르면 미국이 이제 뉴욕 접촉에서 북한에게 보낸 메시지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제 미북 대화를 하자는 거죠. 조금 전에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지난해 4월 말부터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계속 그 새로운 대북 정책을 세우고 계속 북한에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미국은 이제 북한에게 언제 어디서든 아무런 조건 없이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논의를 하자 이런 입장입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미국은 미국의 관심사, 즉 비핵화를 이제 논의할 수도 있고 그야말로 의제의 제한이 없으니까 북한도 북한의 관심사인 제재 완화를 논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북한에게 아무런 조건이 없으니 북한도 미국의 대화 그 제의에 호응했으면 좋겠다만 이런 입장을 보낸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코로나 방역 문제입니다. 백신 얘기죠. 그러니까 북한에게 미국이 이제 그 백신을 제공할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아시겠지만 이제 미국은 그동안 그 정치 또는 외교 관계 관련 없이 코로나 백신을 전 세계에서 무료로 그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에게도 무료로 이제 공급을 하겠다 이런 입장이고요. 그동안 국제기구 등을 통해서 수차례 미국이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북한은 이에 대해서 거부하거나 이제 침묵을 지키고 있어서 미국이 제공하는 코로나 백신은 아직 그 북한에게는 그 공급이 안 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하나 이제 첨부해서 말씀을 드리면 북한의 그 노동신문 같은 걸 보면은 북한이 그 백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을 보고서 아마 북한이 중국에서 그 중국산 백신을 아마 그 수입을 해서 공급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중국산 백신을 뭐 그 수입해서 접종을 하는 거는 북한의 자유긴 한데 전문가들에 따르면 중국산 백신의 효능이 그렇게 좋지 않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중국산 백신은 그 옛날 방식으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효능이 나쁘고 특히 최근에 유행하는 그 오미크론 변이에 대해서는 별 효과가 없다. 이런 그 전문가들의 평가가 많습니다. 그래서 중국산보다는 미국이 만드는 RNA 백신의 효과가 뛰어나다 이렇게 전문가들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북한도 그 미국의 이 같은 제의에 좀 참고를 하고 귀를 담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들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북한은 이미 한국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는 대화할 용의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했는데 왜 미국 바이든 행정부에까지 침묵으로 일관하는 것일까요?
사실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북한은 바이든 행정부의 대화 제안에 대해서도 그 분명한 거부의 입장을 밝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다만 그 이후에 분명한 거부 입장을 밝힌 이후에 아예 대화 제안에 대해서 응답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은 계속되고 있는데요. 윤석열 정부의 제안에 대해서 분명히 거부한 것과 크게 그 맥락이 다르지 않습니다. 지난해 7월에 보면요.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당시에 그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에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지시를 한 적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국가의 안전을 믿음직하게 담보하자면 대화에도 대결에도 다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이때 당시에 미국 행정부에서는 이 김정은 위원장의 이런 발언을 긍정적인 대화의 신호로 받아들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래서 평양으로부터 좀 더 명확한 신호가 오길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각한 국가안보보좌관이 밝힌 바가 있는데요. 이때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윤석열 정부의 담대한 구상에 대한 답변을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하지 않았습니까? 이때도 김여정 부부장이 담화를 통해서 꿈보다 해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잘못 가진 기대다라고 사실상 대화를 거부를 했고요. 그 다음 날에 리선관 당시의 외무상도 짤막한 담화를 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의 접촉을 아까운 시간을 잃는 무의미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김여정 부부장이 대화를 거부한 데 대해서 환영한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분명하게 거부 입장을 밝힌 거고요. 이것이 1년여가 지났지만 아직도 여기에 대한 입장은 변하지 않았다는 뜻이고요. 전문가들은 북한의 이런 말하자면 거부 입장은 이 미국에 대해서 조건 없이 만나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협상 안을 가져오고 그것을 검토한 다음에 대화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겠다 이런 메시지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성김 대표가 미북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했죠.
그렇습니다. 성김 그 대표가 이제 미북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는데요. 성김 대사는 그 바이든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관여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준비와 그 진전될 전망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이제 말했는데요. 이것을 좀 부연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이제 과거 미국 그 트럼프 행정부에서 두 차례나 이제 싱가포르 그리고 하노이에서 그 미북 정상회담이 열렸죠. 그런데 아, 둘 다 그 이렇게 만족스럽지 못한 그런 회담이었습니다. 아, 미국은 미국 나름대로 그 아,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고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도 북한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아, 결과적으로 보면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 아, 미북 정상회담이 아, 실패를 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는데요. 아, 그래서 이제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이제 내세우는 대북 정책은 이제 실용적이고 조정된 조건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현실적인 조건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요. 너무 그러니까 일을 크게 벌리지 말고 조그만 것이라도 합의와 실천이 가능한 일을 하자는 이런 걸로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보면 이제 과거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모든 핵무기 또 ICBM 생화학무기까지 모두 폐기해라. 아 그러면은 아 뭐 제재를 해제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요구를 해서 결국 회담이 이제 실패하고 말았는데요. 바이든 행정부는 그거하고 틀립니다. 아 뭐 구체적으로 얘기하진 않지만 실용적이고 조정된 조건을 내세우는 걸로 봐서 이렇게 큰 것보다는 작은 것 그러니까 아 하노이 그 회담에서 나왔던 예를 들어서 영변 핵폐기 이것과 가령 제재 중에서도 석탄 또 석유 수입 이런 것을 허용하자는 아 하나씩 작은 것씩 한번 그 합의를 해서 결과를 도출해 보자 이러는 것이고 이런 것을 하려면은 바로 정상회담 그러니까 톱다운 방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실무 협의를 해서 둘 사이에 원하는 것을 하나로 그 합의를 하고 그 뒤에 정상이 만나서 이 합의에 도장을 찍는 그런 것을 지금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은 트럼프 행정부 시절보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미북 관계가 더 진전이 되고 정상회담이 이루어진다면 해결될 가능성이 많은데 문제는 이제 그 북한이 뭐 대화에 지금 전혀 응하지 않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상회담은 지금까지 굉장히 좀 그 희박한 그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성김 대표가 과거 자신이 만났던 최선희 북한 외무상에 대해서는 또 뭐라고 했습니까?
예, 그 영리하고도 만만치 않다. 또 경험 많은 대화 상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잘 아시겠지만 최선희 외무상은 1988년에 당시에 북한 정무원 외교부가 지금의 외무성인데요. 여기에서 통역 그리고 외국어 담당으로 근무를 시작했고요. 이후에 6자회담에 북한 측 영어 통역으로 참석을 하면서 나중에는 차석 대표도 맡아서 역할을 수행했었는데요. 30년 넘게 이렇게 미국과의 그 외교에 그 몸담아 오면서 그 경험이 풍부하고 그러면서 또 미국에 대해서 강경한 성향의 인물로 그렇게 알려져 있죠. 그 대미 관계와 관련해서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핵심 말하자면 참모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사진을 통해서도 봤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하노이 정상회담 때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전략회의를 회담을 앞두고 할 때 이 네 명 당시에 핵심 측근들만 참여해서 하는 회담에 그 당시에 최선희 외무성 부상이었죠. 같이 머리를 맞대고 있는 모습이 사진을 통해서 공개된 바도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성김 특별대표 소식 계속 알아보겠습니다. 성김 대표는 21일 서울에서 매일경제 주최로 열린 세계 지식포럼에 참석해 한반도 문제를 논의했는데요. 그러면서 한국의 미국 전술핵을 재배치해야 한다는 것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는데 여기서 성김 대표의 말 들어보시죠.
I personally don't think reintroduction of tactical nuclear weapons into the rock is the right answer. I think it's much better.
성김 대표는 전술핵 한국 재배치에 대해 개인적으로 옳은 답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우리가 필요한 억제력을 갖출 수 있도록 다른 구체적인 방안을 찾아보는 게 훨씬 건설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자, 성김 대표는 왜 전술핵 재배치에 반대하는 거죠?
네, 이날 그 성김 대표는 그 세미나에서 태용호 한국 국민의힘 그 소속 의원과 이제 대담을 하면서 그 대담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지금 들으신 대로 그 성김 대표는 이제 전술핵을 한반도에 재배치하면 한반도 외 바깥의 그 다른 지역까지 큰 파급 효과가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좀 풀어보면 아마 미군이 그 한반도에 또 다시 그 전술핵 무기를 갖다 놓으면 거기서 북한 핵을 억제하는 데서 일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그 중국을 자극하고 또 북한도 이를 명분으로 계속 핵무기를 만들고 그렇기 때문에 동북아의 그 핵무기 질서 이것이 깨진다. 또 북한을 비핵화시키는데 한국과 미국이 그 명분을 잃을 수 있다. 아마 그 부작용이 크다. 이런 얘기로 그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성김 대표 얘기는 이 같은 그 전술 그 무기를 재배치하지 말고 지금 한미가 하는 대로 강력한 억제력 이런 것을 한반도에 구축하는 것이 북한의 그 비핵화를 이끄는 좋은 방법이지 전술핵을 다시 그 재배치하는 건 좋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네, 성김 대표가 미북 대화와 관련해서 비핵화와 북한의 우려를 병렬적으로 다룰 의사가 있다고 말했는데 이거는 무슨 뜻입니까?
예, 북한은 미국과의 협상과 관련해서 오랫동안 체제 안전에 대한 보장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 체제 안전에 대한 보장이라는 것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자신들에 대한 미국의 적대시 정책을 폐기하거나 철회해야 된다는 것이었고요. 구체적으로는 미국의 제재 해제 그리고 미군과 한국군의 연합군사훈련 중단 내지는 취소 이런 것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성김 대표가 북한의 우려를 비핵화와 함께 병렬적으로 다룰 의사가 있다는 건 과거에 이제 잘 아시는 대로 도널드 트럼프 전임 미국 행정부는 비핵화를 전제로 했고요. 비핵화를 그 실행에 옮겨야 관계 정상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말하자면 이루어질 수 있다. 제재 문제도 그렇고 이런 입장이었지만 지금 성김 대표의 발언은 비핵화 문제와 함께 북한이 요구하는 체제 해제 문제 그리고 연합 군사훈련 취소 문제도 같이 논의할 의사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단계적 동시적인 그런 협상과도 맞닿아 있는 것인데요.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한 조처에 여기에 상응 조치를 미국이 취하고 하면서 동시적으로 또 단계적으로 말하자면 조치를 미국과 북한이 취해 나간다는 게 비핵화 협상과 관련한 미국의 중요한 입장인데요. 이런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성김 대표는 또 22일 서울에서 김건 한국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을 만났는데 여기서는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성김 대표가 이제 22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김건 한국 외교부 이제 수석 대표를 만나서 조천을 들면서 이제 현안을 논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언론 보도를 보면 여기서 아마 한 세 가지 정도의 그 얘기를 두 사람이 한 것 같은데요. 하나는 최근에 이제 북한이 그 핵법제화 그러니까 핵무기 그 선제 공격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법제화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두 사람이 이제 우려한다 이런 그 얘기를 했고 또 하나는 북한의 이 같은 그 핵 공세 또 핵 도발 이런 것을 억제하기 위해서 미국과 한국이 그 확장 억제 이런 것을 통해서 이런 것을 억제하자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 하나는 그 7차 핵실험 얘기도 했습니다. 북한이 지금 계속 7차 핵실험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일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하면 미국과 한국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전례 없고 강력하게 대응하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밖에도 북한을 대화로 이끌기 위해서 한미가 같이 노력하자 이런 일련의 얘기를 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유엔 총회 연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21일 제77차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국제 비확산 체제가 위협받고 있다며 러시아와 중국, 이란과 함께 북한을 거론했는데요. 여기서 바이든 대통령의 연설 들어보시죠.
Despite our efforts to begin serious and sustained diplomacy,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continues to blatantly violate.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 진지하고 지속적인 외교를 시작하려는 우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유엔 결의를 노골적으로 계속 위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연설 들어보셨는데 연설의 핵심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규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방금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과 관련해서 한 발언도 말하자면 러시아의 핵 위협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같이 북한을 거론한 것이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바이든 대통령은 거의 30분에 걸친 연설, 유엔 연설에서 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그리고 최근에 잇따르고 있는 러시아의 핵 사용 가능성 여기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러시아가 유엔 상임 이사국의 주권국을 지도에서 지우려고 이웃을 침공했다. 우크라이나 침공을 얘기한 것이죠. 그러면서 유엔 헌장에 대한 매우 중대한 위반이다. 이렇게 지적했고요. 특히 최근에 계속되고 있는 러시아의 핵 사용 위협과 관련해서는 핵전쟁은 승자가 없는 전쟁이다. 그리고 또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전쟁이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의 핵 위협뿐만 아니라 중국 그리고 이란 이 두 나라의 핵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면서 북한을 거론한 것인데요.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은 북한과 관련해서 딱 한 차례 이렇게 중국, 이란과 함께 엮어서 한 것이었지만 매년 지난해에도 그렇고요. 북한의 핵 위협 그리고 핵 개발이 제기하는 문제점에 대해서 유엔 총회에서 계속해서 지적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해 왔습니다.
네. 한편 저 푸틴 대통령은 21일에 군 동원령을 내렸는데 우크라이나 사태가 한층 악화되는 것인가요?
그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큰 전환점을 맞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더 격화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저희가 여러 번 보도해 드렸습니다만 그 러시아의 그 우크라이나 침공이 2월 24일 날 시작돼서 7개월째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요. 크게 보면 이제 두 단계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1단계는 이제 러시아가 침공한 거죠. 그래서 지난 한 반년간 러시아가 이제 공세를 취하고 동부 이제 돈바스를 점령을 하고 또 우크라이나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방어 조치를 하는 그런 그 전쟁 양상이었는데요. 2단계가 이제 9월 초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그동안 이제 전열을 가다듬어서 9월 초에 공세를 펼쳤습니다. 그래서 하르키우 동부 지역에 있는 도시죠. 그래서 동부 지역 몇몇 도시를 그 탈환을 하고 공세를 하는 그런 양상이 됐습니다. 그러자 러시아 그 푸틴 대통령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21일 날 이제 군 동원령을 내리고 동시에 핵무기 사용까지 지금 언급을 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상당히 격화됐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그 우크라이나 그 전문가들에 따르면 11월부터는 우크라이나 이제 겨울이 온다고 그럽니다. 상당히 추워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군도 마찬가지고 러시아 쪽도 마찬가지고 겨울이 오기 전에 상당히 그 전략적 우위를 그 확보하기 위해서 아마 그 9월, 10월 상당히 노력을 할 것이다 이런 거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사태가 상당히 격화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많습니다.
네, 미국 백악관은 21일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뉴욕에서 만나 미한 동맹 강화와 대북 협력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는데요. 두 정상이 만났나요?
두 정상이 만나기는 했죠. 그렇지만 이 만남은 그 뉴욕에서 열린 글로벌 펀드 재정 공약 회의라고 이 바이든 대통령이 참석하는 이 회의에 윤 대통령이 거기에 가서 다른 일정을 취소하고 가서 짧은 시간 동안 서서 잠시 만난 것이 전부입니다. 48초 동안 만난 것으로 그렇게 한국 언론들은 전하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는 한국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이 유엔 총회 참석에 앞서서 그 공식적인 발표를 통해서 미국과 한국의 정상회담이 열릴 것이다 이렇게 발표했었는데요. 이 정상회담은 열리진 않았습니다. 잠깐 서서 48초라고 했죠. 만난 것이 전부였고요. 그러니까 1분이 안 되는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사실 한미 동맹 강화 또 대북 협력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렇게 발표는 했지만 이 무게가 있는 그런 논의를 하기에는 사실 크게 부족한 시간이었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한국 대통령실은 실무자들이 이제 이미 검토를 마친 상황이었고 또 이번 그 순방 기간 동안에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런던과 뉴욕에서 세 차례 만나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확인을 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시사 대담 프로그램 뉴스 포커스. 지난 일주일간 발생한 주요 뉴스를 폭넓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방송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한국 윤석열 대통령의 유엔 연설을 살펴보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20일 첫 유엔 연설에서 자유와 연대를 강조했는데요. 여기서 연설 들어보시죠.
한 국가 내에서 어느 개인의 자유가 위협받을 때 공동체 구성원들이 연대해서 그 위협을 제거하고 자유를 지켜야 하듯이 국제사회에서도 어느 세계 시민이나 국가의 자유가 위협받을 때 국제사회가 연대하여 그 자유를 지켜야 합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11분간에 걸친 연설에서 북한을 전혀 거론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예, 윤 대통령의 이날 연설 제목은 자유와 연대, 전환기 해법의 모색 이렇게 제목을 달고 이뤄졌고요. 윤 대통령은 제목 그대로 자유란 단어를 무려 21번을 강조했습니다. 그렇지만 북한이라는 단어는 전혀 거론하지 않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한국 대통령실 관계자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대북 정책 구상이죠. 담대한 구상에 대해서 발표했는데 이 메시지에서 더 보탤 것도 뺄 것도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또 그 윤 대통령의 이번 유엔 연설에 보면 핵무기를 비롯한 대량 살상무기 문제 또 인권 문제 이런 것들이 지적되고 있는데요. 윤 대통령이 이런 언급을 한 것이 북한에 대한 간접적인 메시지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아울러서 이 대통령실 관계자는 자유의 바탕을 둔 국제사회 연대라는 그런 큰 틀의 메시지도 보기에 따라서는 북한에 대한 메시지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다 알려진 그런 그리고 북한에 대한 제안을 했던 이 담대한 구상에 대해서 북한이 이미 입장을 밝힌 마당에 다시 한번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할 필요는 없었다라는 게 이제 청와대 한국 대통령실의 설명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다른 말하자면 입장을 밝히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한반도 문제의 당사국이고 특히 최근에는 북한이 핵무력을 법제화하면서 비핵화에 대한 거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핵선제 사용에 대해서도 언급하면서 그 위협을 높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한국 대통령이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기회로 해서 북한 핵 문제 해결을 포함한 한반도 평화 구상을 국제사회에 설명하고 협력을 요청했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한편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20일 유엔 연설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조건 없이 만날 용의를 밝혔는데요. 이건 역시 납치 문제 해결 때문인가요?
일단 그렇게 보입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이제 말씀하신 대로 20일 유엔 총회 연설을 통해서 크게 얘기한 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유엔 안보리 이제 개혁 문제가 하나 있고 또 하나 이제 그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기시다 총리는 납치 문제, 북한의 핵 미사일 문제, 과거사 이와 같은 현안을 포괄적으로 해결하자는 것이 일본 정부의 입장이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과 그 조건 없이 만날 용의가 있다 이런 입장을 표명을 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이것은 그 납치 문제는 상당히 해묵은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과거 고이즈미 총리가 가서 이것에 대해서 좀 뭐 김정일 그 위원장을 정상회담을 하고 몇 명 데려오긴 했습니다만은 그 뒤로 이제 북한하고 일본하고 관계가 계속 그 어긋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북한은 납치 문제는 이미 다 끝났다. 이런 입장인 반면에 일본에서는 아직 그 납치 문제가 해결 안 됐고 일본인이 그 북한에 의해서 납치된 사례가 더 많다. 여기에 대해서 그 해명을 해야 되고 조사하자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북한과 일본의 입장이 상당히 지금 다른 입장이기 때문에요. 지난 그 거의 10년 이상 일본 정부는 계속 북한과 조건 없이 그 정상회담을 해서 문제를 해결하자 이런 입장이고요. 이것을 다시 한번 이번 유엔 총회 연설을 통해서 기시다 총리가 얘기를 한 거고 미 국무부도 여기에 대해서 그 환영 입장을 보였습니다. 기시다 총리의 그 유엔 연설 다음에 미 국무부가 북한과 대화하려는 일본의 노력을 그 미국은 지지한다 이런 성명을 냈습니다.
네, 과거 북한이 핵실험을 했던 2016년 유엔 연설을 보면 많은 국가들이 북한 문제를 거론했는데 올해 유엔 연설에서 북한을 거론한 것은 미국과 일본, 독일, 프랑스 4개국뿐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생긴 것인가요?
예, 사실 잘 아시는 대로 지금 국제사회의 블랙홀이라 그럴까요? 최대 현안은 북한이 아닙니다. 지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전쟁이 국제사회의 최대 관심사고요. 또 중국의 말하자면 그 타이완에 대한 위협 그리고 국제사회 질서, 기존 질서에 대한 말하자면 위협 이런 것들이 서구 특히 서방 국가들이 관심으로 내세우는 최대 현안 아닙니까? 그런 만큼 2016년 당시와 지금은 크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북한 문제는 미국만 보더라도 사실 북한에 대해서 대화 제의를 계속하고 있지만 미국은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 그리고 중국 문제가 대외 문제 현안의 핵심 관심사고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우선순위에서 상당히 처지고 있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말씀하신 대로 북한이 전혀 언급조차 되지 않은 것은 아니고요. 미국이나 일본, 독일, 프랑스 이 정상들이 올해 유엔 총회에서도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한 그 위협, 핵과 관련한 위협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독일 총리 같은 경우에는 정치범 수용소를 포함한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윤석열 한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21일 유엔 총회를 계기로 뉴욕에서 회동했는데 한일 관계가 앞으로 좀 풀릴까요?
네, 이것도 상당히 그 관심사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윤석열 한국 대통령하고 기시다 그 일본 총리가 21일 날 그 뉴욕에서 만나서 이제 약식회담을 약 30분간 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그 한국과 일본 정상이 이제 대면 회담, 그러니까 전화 통화 이런 거 말고 얼굴을 맞대고 만난 것 자체가 약 2년 9개월 만이라고 하는데요. 두 가지가 주로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는 이제 북한 핵 문제 관련해서 이제 그 한국과 일본이 공조를 하자 이런 얘기를 했고 또 하나가 이제 현안인 그 강제징용 문제입니다. 지금 과거사 문제 둘러싸고 한국과 일본이 그 지난 몇 년간 상당히 지금 그 외교적 갈등을 빚고 있는 건데요. 여기서 그 회담이 끝난 다음에 나온 걸 보면은 한국과 일본의 정상이 그 현안 해결해야 된다는데 공감대를 이뤘다 이런 게 나오는데요. 한일 관계가 이제 뭐 물꼬는 열었다 대면 회담을 했으니까 뭐 하나 계기가 마련됐지만 그렇다고 빨리 풀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그 제일 큰 문제가 지금 강제징용 문제인데요. 아, 두 정상이 이 문제를 논의를 했지만 이 문제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풀어나가자 이런 그 해법에는 아직 그 합의를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좀 그 서서히 그 좀 해결이 되지 않을까. 아, 그리고 특히 그 일본에서는 한국이 먼저 이 문제와 관련해서 모종의 해법을 만들어서 일본에게 좀 넘겨야 된다 이런 입장인데 한국은 일본하고 같이 좀 공조해서 같이 좀 만들자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아직 그 문제 해결을 두고 한국과 일본 간에 상당한 좀 간극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상이 뭐 얼굴을 맞댄 것 자체는 좀 의미는 있지만 풀려고 하더라도 상당히 좀 시간을 갖고 서서히 풀리지 않을까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한편 또 미국과 한국, 일본 3개국 외교장관이 22일 뉴욕에서 3자 회담을 했는데 여기서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 좀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공동성명이 나왔는데요. 그 내용은 한 서너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세 나라 간의 협력 의지를 다시 확인했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또 미국의 입장에서는 동맹인 한국과 일본에 대한 방어 공약을 확인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아울러서 북한이 최근에 잇따라서 미사일을 발사한 거에 대한 규탄이 있었고요. 또 현재 미국과 한국 당국은 북한이 추가적인 핵실험에 대한 준비를 마친 것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에 단호한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고요. 특히 최근에 북한이 핵무력을 법제화하면서 비핵화를 더욱 분명하게 거부하고 있는 데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렇게 공동성명은 전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성김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의 방한 소식과 함께 바이든 대통령이 유엔 총회 연설에서 북한의 유엔 제재 위반을 지적했다는 내용, 그리고 한국 윤석열 대통령의 유엔 연설 내용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한 기자, 최원기 기자, 진행의 박승혁이었습니다. 뉴스포커스를 마칩니다.
VOA 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악관의 주인들의 부지영입니다.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미국에서 가장 젊은 나이에 대통령에 당선됐던 인물입니다. 젊고 활력이 넘쳤던 케네디 대통령은 미국인들에게 꿈과 희망을 안겨줬는데요. 하지만 케네디 대통령은 많은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대통령 자리에 오른 지 3년도 안 돼서 암살당했기 때문인데요. 백악관의 주인들, 오늘은 35대 존 F. 케네디 대통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나 존 F. 케네디는 1917년에 미국 동북부 매사추세츠주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조셉 케네디는 돈 많은 사업가로 영국 주재 미국 대사를 지내기도 했는데요. 여름 별장과 요트가 있는 부유한 집안 내 태어난 덕택에 전 세계가 경제 대공황에 시달리는 동안에도 나와 내 형제들은 아무런 걱정 없이 어린 시절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아무나 들어가기 힘든 사립학교에 다니면서 좋은 교육을 받았지만 고등학교 때는 몸이 많이 안 좋아서 제대로 학교 생활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세계 최고의 대학으로 꼽히는 하버드 대학에 들어갈 수 있었죠. 내가 대학을 졸업했을 때는 제2차 세계대전이 벌어지고 있었는데요. 나도 군인으로 자원했는데 신체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고질병인 허리 문제 때문이었는데요. 하지만 난 포기하지 않았고요. 아버지의 연주를 이용해서 해군으로 입대했습니다.
네, 케네디는 군 생활의 대부분을 태평양에서 보냈는데요. 전쟁 영웅이 돼서 돌아왔다고 역사학자 데이비드 콜맨 교수는 말했습니다. As a lieutenant, he was a commander
of a what they call a PT boat. 케네디는 해군 중위로 PT 보트라고 하는 작은 함정의 지휘관이었습니다.
PT보트는 몇 사람밖에 타지 못하는 쾌속 초계의 어뢰정이죠. 그런데 어느 날 밤 일본군 구축함의 공격을 받고 배가 두동강 났습니다. 그때 케네디 자신도 부상을 입었는데 살아남은 동료들이 안전하게 섬에 이를 수 있게 도왔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구조됐죠. 이 사건 덕분에 케네디가 전쟁 영웅이란 칭호를 얻었고요. 나중에 대통령에 출마했을 때 그 이미지가 도움이 됐습니다.
전쟁에서 돌아온 뒤 케네디는 잠시 기자 생활을 하기도 했는데요. 1946년에 매사추세츠주 하원의원 선거에 출마하면서 정치에 뛰어들었습니다. 원래 존 F. 케네디는 정치를 할 생각이 없었다고 하는데요. 형이 전장에서 사망하자 생각을 달리했다고 콜맨 교수는 설명했습니다.
케네디가 케네디의 외가인 피츠제럴드 집안은 아주 정치적인 집안이었죠. 케네디의 외할아버지가 보스턴 시장과 하원 의원을 지냈고요. 케네디의 아버지 조셉 케네디도 정치적인 야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정치인이 될 거라고 기대한 사람은 존 케네디의 두 살 위형인 조였습니다. 2차 대전 동안에 조 케네디가 공군으로 전쟁에 나갔는데요. 유럽에서 싸우다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러면서 존 케네디가 정치인으로서 자신의 미래를 생각하게 됩니다. 연방 하원 의원을 거쳐 상원으로 올라가는데요. 상원 의원을 지내면서 대통령이 되고 싶다는 야망을 갖게 됩니다.
케네디는 사실 의원 시절에 별다른 업적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몸이 많이 안 좋기도 했고요. 논란이 되는 법안에 대해서는 투표를 피했기 때문이기도 하다고 콜맨 교수는 말했는데요. 1956년 대통령 선거 때 민주당 대통령 후보감으로 이름이 오르내리긴 했지만 후보 지명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4년 뒤인 1960년에는 여러 강력한 후보들을 물리치고 민주당 대통령 후보 지명을 받는데 성공했습니다. It is the growth that this administration has supported and that its policies. I think what we have to do, however, is have the president and the leadership. 1960년 대통령 선거 때부터 대통령 후보 토론회가 텔레비전으로 방영되기 시작했는데요. 당시 공화당의 리처드 닉슨 후보는 토론회 내내 근엄한 표정을 지으면서 상대적으로 나이가 더 들어 보였습니다. 반면에 민주당의 존 F. 케네디 후보는 재치 있는 말솜씨와 젊고 자신만만한 태도로 시청자들을 사로잡았는데요. 버지니아 대학교 역사학과 데이비드 콜맨 교수는 케네디가 미국 정치에 혁명을 가져왔다고 말했습니다.
1960년 선거에서는 두 가지 일이 있었죠. 가장 중요한 건 이때쯤 텔레비전이 미국인들 안방에 자리를 잡게 됐다는 겁니다. 그전에는 대통령 후보 토론의 내용을 라디오나 신문을 통해서만 접할 수 있었는데요. 1960년 선거 때부터 텔레비전으로 볼 수 있게 된 겁니다. 이 토론의 덕분에 케네디 인기가 올라갔고요. 또 한 가지는요. 케네디가 무척 일찍부터 선거운동을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선거 1년 전부터 선거운동을 벌이기 시작했죠. 요즘은 뭐 당연한 일로 여겨지지만 당시로선 아주 새로운 현상이었죠. And so my
fellow Americans, ask not. 그러니 친애하는 미 국민 여러분, 국가가 여러분을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 묻지 말고 여러분이 국가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물어보십시오. My fellow citizens of the world, ask not. 친애하는 세계 시민 여러분, 미국이 여러분을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 묻지 말고 우리가 함께 인류의 자유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물어보십시오.
1961년 1월 아일랜드계 이민자의 후손인 존 F. 케네디가 35대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했습니다. 케네디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미래를 향한 원대한 꿈과 희망을 제시했지만 사실 정치적 경험이 별로 없는 상태에서 대통령이 됐습니다. 실제로 케네디 대통령은 취임 초기에 잘못된 판단을 내려서 난처한 상황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그 좋은 예가 쿠바 피그스만 침공 사건인데요. 쿠바의 피델 카스트로 정권을 전복시키기 위해서 미국 중앙정보국 CIA의 주도 아래 쿠바계 망명자들로 구성된 부대가 쿠바 침공을 단행한 겁니다. 하지만 이 계획은 실패로 돌아갔고요. 케네디 행정부는 국제적으로 큰 망신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18개월 뒤에 케네디 대통령은 또다시 쿠바와 관련해서 중대한 결정을 내리게 되는데요. 이번에는 케네디 대통령의 승리였다고 역사학자 데이비드 콜맨 교수는 말했습니다.
사실 문제는 쿠바 카스트로 정권이 일으킨 게 아니었습니다. 소련의 니키타 후르시초프 총리가 동맹국 쿠바를 돕기 위해서 쿠바에 장거리 핵미사일과 병력을 배치하겠다고 결정한 겁니다. 1962년 여름에 비밀리에 이 계획이 진행됐는데 그해 가을에 미국 정보국이 그런 사실을 알아낸 겁니다. 그러자 케네디 대통령은 소련이 미사일을 철수시키지 않으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강경하게 말했습니다. 미국과 소련이 정면으로 대치하는 상황이 2주 동안 계속됐는데요. 결국 후르시초프가 물러났습니다.
케네디 대통령은 또 소련과 부분적 핵실험 금지 조약 PTBT를 체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당시는 핵미사일과 여러 핵무기가 냉전시대 경쟁의 중심이 되고 있는 때였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핵무기가 계속 늘어나는 현상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핵실험을 금지하자는 움직임이 나왔는데요. 1963년 8월 미국과 소련 그리고 영국이 지상과 수중 그리고 외기권에서 핵실험을 실시하지 않기로 합의한 겁니다. 지하 핵실험을 금지한다는 조항이 빠져있긴 하지만 역사학자들은 이 핵실험 금지 조약을 케네디 대통령의 가장 큰 업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I have a dream that one day on the 케네디 대통령이 백악관의 주인이던 시절은 미국에서 흑인 민권운동이 한창 벌어지던 시기였는데요. 흑인 민권운동가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워싱턴에서 나에게 꿈이 있습니다 라는 유명한 연설을 한 것도 바로 케네디 대통령 때였습니다.
사실 당시는 흑인 민권운동이 벌어지던 시기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흑인들에게 참정권을 부여하고요. 주거와 고용 면에서 백인들과 동등한 권리를 부여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초기 일부 민권 법안 그리고 가장 중요한 민권 법안이 케네디 대통령 때 논의되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1960년대 후반까지 계속되고요. 케네디 대통령 때 완전히 해결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케네디 대통령이 초기에 한 일이 민권 법안의 기반을 세우는 데 이바지했습니다. We choose to go to the
moon. We choose to go to the moon. 케네디 대통령은 또 달에 인간을 보내겠다면서 우주 탐사 계획을 지원했고요. 개발 도상국을 돕기 위해서 자원봉사자들을 파견하는 평화봉사단을 창설했습니다. 또 빈곤과 궁핍에 맞서 싸우기 위한 대규모 계획을 세우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많은 계획을 실행에 옮기지 못했습니다. 1963년 11월 22일 미국 남부 텍사스주 달라스를 방문하다가 암살당했기 때문인데요. 케네디 대통령의 이루지 못한 약속은 많은 미국인들에게 아쉬움으로 남아있고요. 지금도 케네디 대통령은 미국인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역사학자들이 매기는 순위보다 일반인들의 평가에서 케네디 대통령 순위가 더 높을 겁니다. 왜냐하면 역사학자들은요, 실제로 이룬 업적에 더 초점을 맞추기 때문이죠. 케네디는 1961년 1월부터 1963년 11월까지 대통령을 지냈는데 사실 재임하는 동안에 그렇게 많은 업적을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심지어 케네디 대통령이 추진했던 일을 보면은 그렇게 훌륭한 결정이었다고 생각되지는 않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학자들은 좀 더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고 있고요. 하지만 미국인들은 케네디 대통령을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역사학자 데이비드 콜맨 교수는 그 이유로 두 가지를 들었습니다.
먼저 케네디 대통령이 하고 싶은 일들을 얘기하면서 희망적인 분위기를 내세웠기 때문입니다. 케네디 대통령은 대단한 아우라, 그러니까 독특한 기운과 분위기를 갖고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갑자기 암살당하면서 순교자처럼 됐고요. 그러면서 인기가 더 올라갔습니다. 미국인들은 쿠바 미사일 위기를 성공적으로 넘긴 것과 인간이 다리를 걷게 하겠다던 약속, 또 민권에 대한 케네디 대통령의 발언, 그런 것들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케네디 대통령이 실제로 많은 일을 하지는 못했지만 미국인들은 그가 한 약속을 기억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향수를 갖고 있습니다.
백악관의 주인들, 오늘은 35대 존 F. 케네디 대통령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러시아 정부는 최근 열린 핵확산 금지 조약 NPT 제10차 검토 회의에서 최종 문서에 대한 합의를 봉쇄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자포리자 원자력 발전소의 통제권을 유능한 우크라이나 당국에게 돌려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된 문서를 거부했습니다. 러시아는 또 거의 150개 참가국 중 핵 위험 감소, 원자력 에너지의 평화적인 이용 확대, 그리고 다른 많은 중요한 문제들을 포함하는 최종 문서에 유일하게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의 이 같은 방해에도 불구하고 NPT 당사국들은 특히 남반구 국가들은 군비 통제와 핵 확산 위기, 평화적인 핵 에너지, 과학 및 기술에 대한 접근 확대에 대한 조치의 필요성을 확인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베단트 파텔 미 국무부 부대변인은 어려운 국제 정치와 안보 환경 속에서 NPT 당사자들이 핵 비확산 체제 강화를 지지하는 공통점을 찾은 것은 놀랍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파텔 국무부 부대변인은 러시아 정부가 국제사회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러시아가 원자력 발전소 근처에서 군사활동을 중단하고 발전소를 우크라이나에 반환하도록 압박할 필요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포리자 원자력 발전소는 유럽에서 가장 큰 원자력 발전소로 지난 3월부터 러시아군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냉소적인 법적 방해에도 불구하고 NPT 총회에 참여한 다른 모든 국가들이 최종 문서를 지지했다는 사실은 핵 확산을 막고 핵 전쟁의 위험을 피하는 NPT 조약의 지속적이고 필수적인 역할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미국은 핵무기가 없는 세계의 평화와 안보를 이루기 위해 국제사회와 계속 협력할 것입니다. 핵 확산 금지 조약, 즉 NPT는 핵 비확산 체제의 핵심적인 초석이며 핵 군축과 원자력 에너지의 평화적인 활용을 위한 필수적인 제도입니다. 국무부의 파텔 부대변인은 우리는 합의를 위해 모든 당사자들과 건설적이고 성실하게 일했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의 행동은 러시아에만 반영된다며 NPT의 다른 당사국들은 국제적인 규범에 기반한 질서의 필수적인 NPT 조약의 역할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비오의 방송은 비오의 플러스를 통해 시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비오의 방송의 스트리밍 앱으로 애플 TV와 애플 휴대기기, 안드로이드 TV와 안드로이드 휴대기기, 삼성 TV, LG TV, 아마존 파이어 TV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비오의 플러스를 통해 비오의 방송의 뉴스와 다큐멘터리를 어디서든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비오의 플러스의 자세한 소개는 www.voakorea.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